제 162장 영적인 실제 세 가지 관점 주 본 메시지와 2집 16권에 있는 성령과 실제의 서두 부분은 상당히 비슷합니다. 그러나 앞에 메시지에 없는 것이 일부 있으므로 이것을 수록하였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실제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실제로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16장 13절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요한복음 3장 5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요한복음 6장 51절부터 54절까지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이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가로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제사를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마태복음 26장 26절부터 29절까지 저희가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을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사례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사도행전 13장 2절부터 4절까지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로마서 6장 3절부터 5절까지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고린도전서 10장 16절 17절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고린도전서 11장 24절 25절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골로새서 2장 11절 12절.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침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외적인 것으로 조성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진리, 곧 실제입니다. 오늘날 너무 많은 표면적인 것들이 기독교에 붙어 있으므로 무엇이 참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인지 분별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중요한 문제, 곧 무엇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으며 무엇이 실제인가를 보도록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성령은 실제의 영으로서 모든 실제 안으로 인도한다고 말합니다. 우리로 성령의 인도를 떠나게 하는 어떤 것도 실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경배하는 자가 영 안에서 그를 경배해야 합니다. 영의 범위 밖에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범위 밖에 있으며 실제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영적인 것만 진실하며 영적인 것은 성령의 범위 안에서만 배양됩니다. 모든 영적인 것이 성령을 떠나면 바로 죽은 것이 됩니다. 우리가 어떤 영적인 실제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실제의 영이 우리를 인도함으로써입니다. 우리가 사상과 연구를 통해 견문을 통해서 들어갈 수 있는 영역은 영원한 진리의 영역 밖의 것입니다. 그것은 실제가 아닙니다. 이 비단에서 간단하게 침례와 만찬과 교회, 이 세 가지를 보도록 합시다. 이 몇 가지 일에 대하여 세 가지 다른 관점이 있는데, 즉 물질적인 관점과 이론상의 관점과 영적인 관점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이 세 가지의 관점은 로마 천주교의 관점과 개신교의 관점과 그리스도인의 관점입니다. 물질적인 관점. 침례. 물질주의자는 침례에 물을 주의하며 반드시 물질적인 물이 있어야 새로운 생명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것은 로마 천주교 안에서 세례로 거듭남의 교훈을 산출했습니다. 만찬. 물질주의자는 이것이 내 몸이니라는 말을 중시합니다. 그들은 물질적인 떡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이 참되기 때문에 떡에 반드시 변화가 있어야 진실된 그리스도의 몸이라 칭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결과적으로 로마 천주교 안에서의 변질설이라는 교훈이 생겨났습니다. 교회. 물질주의자는 교회의 밖의 형태를 보았고 또 성경에서 오직 하나의 교회를 말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로마 천주교에서 유일한 참된 교회라는 교훈이 생겨났습니다. 이론적인 관점. 이론적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독교 사이의 불일치를 인해 곤혹스러워합니다. 그래서 두뇌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합니다. 침례. 이론적인 사람은 침례에 가짜와 진짜, 참된 것과 거짓된 것이 있으며 외면적인 의식과 내면적인 실제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는 이러한 구별이 없습니다. 만찬. 개혁파는 이것은 주의 몸을 대표하며 그분의 몸의 상징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여기에 대표나 상징을 말하지 않으며 참된 사실을 말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이것은 내 몸이니 라고 하십니다. 교회. 개혁파는 이에 대해서도 진짜와 가짜, 참과 거짓이라는 해석을 사용해 이 문제를 해결하려 합니다. 교회 안에 교회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관점. 침례. 성경은 사람의 침례가 그가 생명을 얻은 것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말하지 않고 실제로 생명을 얻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의 침례에 대한 대담한 선포를 주의하여 보십시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으므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바울의 말에 따르면 침례는 단지 밖의 의식이나 이론적인 교훈 혹은 단지 영원한 실제를 대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에게 있어서 침례는 바로 그 실제입니다. 그는 사람이 물속에서 침례받은 것이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된 것의 상징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의 침례가 그의 장사됨이므로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라고 말했습니다. 바울은 골로새인에게 편지를 쓸 때에도 로마인에게 쓸 때와 같이 동일하게 대담했습니다. 그는 너희가 침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고 말합니다. 바울에게는 어떤 침례도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과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함을 포함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그에게는 그리스도인이 어느 날 침례를 체험하고 이후에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부활함을 체험한다는 생각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받은 것이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것이며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받은 것이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것입니다. 침례는 죽음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죽음입니다. 침례는 부활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부활입니다. 바울은 주와 함께 장사된 것의 실제를 알았으므로 침례가 교훈인지 표징인지를 주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지 이 실제를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바울이 본 침례의 실제를 보았을 때 우리는 이론의 관점이나 물질의 관점에서 그것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것입니다. 그때 침례의 교리나 침례의 표징은 사라질 것이며 오직 침례만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이처럼 진실되므로 거짓된 것은 지위를 얻을 수 없습니다. 그때 소위 말하는 밖의 형식과 안의 체험이 없을 것이며 오직 침례만 있을 것입니다. 침례가 이렇게 실제이므로 만약 사람이 실제적인 침례를 말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어린아이의 헛소리가 될 것입니다. 당신이 침례는 사람으로 거듭나게 할 수 없다고 말한다면 나는 그 말이 어디에 있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당신이 그것은 로마 천주교가 말하는 것이며 정말 이단이라고 말한다면 나는 우리가 하는 말은 로마 천주교의 말과 같은 것일 수 있지만 우리가 본 것은 로마 천주교가 지금까지 보지 못한 것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만찬. 주님께서 친히 하신 떡과 잔에 대한 말씀은 로마 천주교의 변질설이나 개혁파의 상징론에게 어떤 여지도 주지 않습니다. 그분은 떡을 말할 때 이것은 내 몸이니 라고 하셨으며 포도주에 대해 말할 때에는 이것은 나의 피니 라고 하셨습니다. 그분은 이것이 그분의 피라고 말씀했으며 동시에 또한 포도주라고 말씀했습니다. 동일한 시간에 이것은 그분의 피이며 또한 포도주입니다. 여기서 변질이라는 것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 포도주비 바로 그분의 피이며 이것이 바로 또 다른 그것입니다. 여기에는 표징이나 본체, 대표나 실체가 없습니다. 오직 참된 그것이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눈은 보기 위해 기름 발라질 필요가 있습니다. 오직 실제의 영을 통해서만이 우리는 만찬의 실제 안으로 인도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 주님과 동일한 말을 했습니다. 그는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여전히 포도주의 잔을 말하지만 또한 여전히 피입니다. 바울은 또 많은 우리가 한 떡이요 한 몸이니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우리는 의심할 바 없이 실지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한 떡이 어떻게 상징적인 것일 수 있겠습니까? 한마디 말 안에 문자적인 것과 상징적인 것이 동시에 있을 수 없습니다. 많은 우리가를 문자적으로 해석한다면 한 떡이어도 똑같이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많은 우리가가 사실이면 한 떡이어도 동일한 사실입니다. 주님의 만찬 앞에서 영적인 실제를 만진 사람은 우리가 보는 떡과 잔이 교리인가 표징인가를 생각지 않습니다. 우리는 단지 떼어진 몸과 흘린 피를 봅니다. 궁극적인 실제를 본 사람에게는 교리가 실제이며 표징 또한 실제일 뿐입니다. 오직 그 실제입니다. 교회.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이 교회를 말하면 염려합니다. 매번 거론할 때면 조심스럽게 입장을 드러내어 청중의 마음에 혼란이 있는 것을 피하려 합니다. 그들은 아주 자세히 참교회와 가짜교회를 구분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생각에는 이러한 구분이 없습니다. 주님은 성경에서 교회를 말씀할 때 각주를 달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영적인 실제를 시험하여 참과 거짓, 진짜와 가짜로 교회를 구분하지 않으셨으며 지방교회와 우주교회를 구분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오직 교회가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교회에 대해 얼마나 긴장합니까? 우리는 얼마나 교회를 믿지 않습니까? 우리는 교회가 잘못을 범하면 어떻게 하느냐고 말합니다. 만약 교회가 잘못된 판단을 한다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러나 주님은 교회 안에서 어떤 실패도 허락지 않으십니다. 그분의 생각에는 이런 일이 발생할 가능성이 없습니다. 우리는 고린도 교회를 아주 낮은 교회로 여기지만 이 교회에게 너희는 이미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고 말했습니다. 바울은 그의 서신에서 교회를 말할 때마다 교회는 완전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오해를 피하기 위해 수식어를 덧붙이지 않았습니다.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시록 2장과 3장에서 우리의 눈은 교회 안에 많은 실패와 잘못을 보지만 요한은 옳은 교회와 잘못된 교회의 구분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말한 일곱 교회가 바로 일곱 금등대이며 모두가 금입니다. 바울은 교회가 영원히 완전한 것임을 보았습니다. 그는 최종 실제를 보았습니다. 그는 참된 교회로부터 구분되어 데마와 알렉산더와 많은 다른 거짓 형제로 구성된 교회를 보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참된 교회와 거짓 교회의 구분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는 오직 교회를 알았습니다. 바울과 같이 교회를 보고 그리스도의 몸을 본 모든 사람은 영적인 실제를 본 사람입니다. 그들은 오직 그 실제를 본 것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교회 외에는 교회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눈에서 볼 때 교회는 이러하며 저러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교회는 이렇거나 저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보시는 바에 그러한 것입니다. 일단 그 영원한 실제를 보면 우리는 교회의 지위상의 어떠함과 위치상의 어떠함을 구별하지 않을 것입니다. 일단 우리에게 이러한 봄이 있다면 단지 몇 사람, 심지어 오직 한 사람이 교회의 입장에 서 있는 것을 보아도 여기에 인수는 왜 이렇게 적은가, 혹은 여기에는 왜 한 사람밖에 없는가 라고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사도행전 13장에서 소수의 믿는 이가 그렇게 중요한 결정을 한 것으로 인해 의아해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여기에 교회의 대표가 부족하다, 이런 중요한 결정은 마땅히 교회 전체가 일치된 결의를 함으로 통과시킬 수 있다 라고 생각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단지 그들 믿는 이가 영적인 실제를 본 것으로 우리는 만족하며 숫자상의 문제는 우리를 곤혹스럽게 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과 같이 교회의 실제를 보았다면 우리는 어디에서 교회를 만나든지 설령 작은 무리의 믿는 이가 교회의 입장 위에 서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비록 그들에게 특별한 지위가 없고 특별히 교회의 대표로 보내심을 받지도 않았지만 사실상 그들이 바로 교회입니다. 아나니아가 사울을 만나러 갔을 때 그는 단독으로 가서 단독으로 사울에게 안수했습니다. 당신은 이것은 규칙에 어긋난다. 몸의 원칙을 위반하는 것이다. 이것은 단독적인 행동임에 분명하다. 라고 외칠지 모릅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나니아는 분명히 몸의 입장 위에 서 있었기 때문에 그가 움직일 때 온 몸이 움직인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교회의 영원한 실제 안으로 이미 들어갔다면 당신은 온 교회의 말함과 움직임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몸의 어떤 지체가 몸의 영적인 이익을 위해서 움직인다면 그러한 움직임이 바로 그리스도의 온몸의 움직임입니다. 이러한 사람의 생명은 밖에 모든 사물을 초월하며 모든 교리와 규례를 초월합니다. 이 모든 것이 포함한 의미는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는 마땅히 물질적인 면이나 이론적인 면에서 일을 보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직 교회를 아십니다. 실제의 영이 우리를 교회의 영적인 실제 안으로 인도할 때 우리는 단순하게 하나님이 보시는 교회를 봅니다. 진주를 살 수 없는 사람은 플라스틱 구슬을 사서 모조 진주로 삼을 것입니다. 그러나 진주를 살 수 있는 사람은 플라스틱 구슬을 모조 진주로 보지 않을 것입니다. 그에게는 진짜 진주와 가짜 진주가 없고 오직 진주가 있을 뿐입니다. 그가 볼 때 플라스틱 구슬과 진주는 아무런 관계도 없으며 그가 보기에 진주는 모두가 참된 진주입니다.